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환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이 또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다룬 본문과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려울 것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을 돕아 힘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내용과 곧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또 그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배운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모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을 가지는 것을 뜻하고요. 시비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붙여서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원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구제받는 데서 제외되는 것, 또 홀대받는 것을 보고서는 마음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을 품은 것이지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이제 원망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원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 집주인을 원망하는 사람은 포도원에 제일 일찍 들어온 일꾼들입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일꾼들이 나중에 품상받는 것을 보니까 한 대라리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제 그들보다 훨씬 일찍 들어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품상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하였는데 정작 가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대나리온 밖에 자신들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면서 이처럼 마음의 원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인가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불평을 하는 것이죠. 뭔가 자기가 참 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러한 원망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칭찬과 박수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불평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주할 집이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삶이었습니까? 미물조차도 거주할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거주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 그러면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을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망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던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원망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들은 물이 쓰다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이 쓰다고 모세를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쓰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쓰다고 기도하지 않고 모세를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까? 그와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물 없다고, 물이 쓰다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또 물 때문에 원망을 하는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니 참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에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하고요. 원망을 하고 또 음식도 싫다, 물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원망을 해댑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험해서 마음이 이제 상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제 다 싫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싫다. 이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가지고 크게 고통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뜻이지 않겠느냐. 아무리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장대해 보이고 참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히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그들을 원망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큰 이적을 행하면서까지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또 지금까지 이 광야길을 인도해 오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도 없었고 섭리에 대한 신뢰도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거친 말과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그 원망, 시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일을 신앙생활 가운데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은 원망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범사라고 했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였고 그래서 기도하였고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었기에 그 감옥에 갇혀서 참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것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게 쉽게 원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을 지옥에서 보내어야 마땅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주 원망을 합니다.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사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시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15절과 16절인데요. 그것은 오늘 14절과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13절, 14절 이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15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는이라고 했죠. 그 이유를 설명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12, 13, 14절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고요. 15, 16절은 그렇게 잘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삶을 잘 살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간다면은 그 성도들에게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흠이 없고 순결하여 이랬는데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도 아무런 결점이나 흠이 없는, 혼잡되는 것이 없는 그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말을 했지요. 여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바로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린다 그랬죠. 삐뚤어진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는 패역한 세대라,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 이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빛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제 비추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결한 삶,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올바른 삶,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성결한 삶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부정이 만연한 이 세상이 정직하고 깨끗한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은 빛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끗한 사람들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대단히 관용적이죠. 너그럽고 따뜻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잘 용납해 주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깨끗하고 부정이 없고 정직하고 말하는 것이 행동과 일치되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너그럽습니다. 사랑이 많고 잘 용납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런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신자는 혹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많이 비난하는데 그것은 그 신자들이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거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밝혀라고 하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시한다, 내어놓는다, 또 제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빛의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자의 흠없는 삶을 보면은요,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결점이 많은 흠투성인 그런 생활을 신자가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것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이 나와 다른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호기심을 가지죠. 그러면 복음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흠이 없고 순전한 것, 또 빛들로 나타내는 것,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6절에서 사도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려놓고 난 다음에 만약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어떤 모습들이 너희들에게서 나타나기만 한다면은 얼마나 참 이 보람될까 하는 그런 이제 식의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이 그들에게서 나타난다면은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름질해온 그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삶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면 또 세상에서 빛들로 그들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나타나게 된다면 또 그들이 그렇게 해서 생명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도는 큰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이 무슨 말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자신은 헛수고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신은 헛수고한 것이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다름질해 왔는데 자신의 그 수고가 다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도가 왜 그 많은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흠없고 순결한 성도, 빛들로 나타내는 성도, 복음을 세상에 밝히는 그런 성도를 보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다름질 쳐왔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원망과 시비의 그런 삶이라든지 무슨 성화가 조금 더 되어지지 않는 이전과 똑같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허탈하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막 그런 때에는 사도의 그 수고가 헛되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참 그런 경우에는 허탈하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나타나는 열매는 부실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야 내가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물질과 그 열정을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데 쏟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제 후회감이 밀려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실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또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과 노력과 참이 드린 열정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더라면은 훨씬 많은 회심자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한탄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으로 나타난 것이 보여지면은 희생을 해도 그건 뭐 좋은 것입니다. 보람이 있지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는데 참 바울의 심정이 이때 어땠을까? 얼마나 많이 대마를 가르치고 대화했고 함께 동행했는데 이제 세상이 좋다고 가버린 것이거든요. 참 이때 바울의 허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예가들이 흙으로 도자기를 빚을 때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흙으로 도자기를 빚고요. 칠을 합니다. 그 다음 불 속에 넣어서 오랜 시간 굽지요. 참 그렇게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이제 좋은 도자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불 속에서 꺼내어서 보니까 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예가가 어떻게 하지요? 허탈해하면서 그것을 깨뜨려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자신의 다람쥐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나의 다람쥐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 많은 희생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순전하고 빛의 삶을 살고 복음을 밝히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자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말씀이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바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사도 바울이 관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관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존재라고 나와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민수기 15장 7절에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전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는 관제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바꿔놨는데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인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이제 전제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새 번역이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우리 성경에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새 번역에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오늘 본문도 내가 나를 전제로 이렇게 이제 드릴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나 전제나 같은 것입니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한자 뜻은 물을 붓는 제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을 붓는 제사라.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입니다. 어디에 붓냐니까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주된 제사는 아닌 것입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등을 드릴 때에 거기 이제 포도주를 붓는 것으로 보충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제사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관제. 그래서 관제라고 물을 붓는 제사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전제가 바로 포도주를 부어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도주처럼 자신을 지금 붓는다 그랬는데, 그럼 그 어떤 재물 위에다가 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재물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재물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봉사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봉사라고 하는 이 재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기 위하여서 바울은 자신을 관제로 붙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죽어 그 피가 관제로 그들의 믿음과 봉사의 재물 위에 부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기뻐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재물로 관조되고 있다. 그렇죠? 즉 그 재물이 하나님께 완전히 연락되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가 남은 것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희생이 바로 그 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형을 당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 희생의 피가 그들의 믿음과 봉사의 재물 위에 이제 부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또 삶에 더 거룩해지는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를 이제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보충적으로 바치는 것이 기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피가 바쳐져서 그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 더욱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면은 그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핸드릭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가져와야만 하는 이 제물은 믿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과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것은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 행하는 그들의 신앙이었다. 만일 그 재물이 빌립보 성도들에 의해 제단에 가득히 드려진다면 사도는 죽음에 직면해서도 참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사용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완전히 복종하는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분명해지게 될 것이므로 기뻐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된 재물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봉사입니다. 여기 이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의 피를 부가적인 관제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희생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죽음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고백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기쁘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오늘 마지막 17절, 18절 이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자신이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신도 기쁘고 너희들도 기뻐하리.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의 죽음을 기뻐해야 된다 이랬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가 관제와 같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궁극적으로는 교회 유익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18절에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기뻐하라. 자신의 순교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기뻐하고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을 우리 모두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순전하고 흠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에는 빛으로 나타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사도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기뻐하게 여겼던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